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10장 말씀은 예수님이 8가지 설교 중에 네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앞에 있던 설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 처음에 제자들이 했던 옳지 않은 행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설교하시는 내용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가 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읽은 이 10장 처음 부분도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점은 제자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옳지 않은 행동, 옳지 않은 생각이 나온 것이죠. 우리가 그냥 참고로 생각해보자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들의 의도와 행동은 매우 악하지만 그러나 제자들도 한편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 행동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 다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시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 제자들이 또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시험에서 질문한 내용은 이겁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원래 이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사람, 아내 이게 대칭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람과 대칭을 이루려면 대꾸를 이루려면 사람과 짐승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남편과 아내 이렇게 이야기가 말이 되는 거니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정확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내용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혼과 관련된 것이죠.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흔히 생각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의를 해서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질문한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조금 관계가 바뀌어서 아내가 남편을 버리기도 하죠. 예전에는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든 아내가 남편을 버리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폭넓게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설교하실 때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손과 발과 눈이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범죄하고 악을 행할 것 같으면 찍어내고 뽑아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죄를 짓거나 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번째 설교는 그와 관련해서 생각해보자면 그러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대하면 타당한 것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질문을 했던 주님을 시험했던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아마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님께 예수님 이것저것 다 뒤집어 엎으시는데 과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지금 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하란 말입니까?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을 할 때 보면 이게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히 예민한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보통 눈에 보이지 않거나 나랑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면 어떤 급진적인 대답이 나와도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많은 사람과 관련이 있는 질문이거든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혼과 관련된 본문이 나오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주저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또 와서 상담을 할 때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하면 말을 굉장히 가려서 해야지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관련이 있으니까 아주 예민한 그런 문제인 거예요. 가령 오늘날을 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는 뭐 재벌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뭐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재벌이 아니거든요. 나는 재벌이 아니니까 그럼 재벌을 개혁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편의점 업주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다들 예민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조금 손해가 될 수도 있거나 나랑 직접 상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 벌써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두거나 이래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최저임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나 이야기를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목회자나 아니면 뭐 다른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재벌개혁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떠드는 거랑 그거랑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관있기 때문인 거죠. 이건 뭐 교회개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습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다 세습에 대해서 막 나쁘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원로 목사 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그게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제도를 우리가 굳이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무엇이냐? 요즘 세상에서 직장인들 가운데 누가 퇴직한 다음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느냐? 근데 교회에서는 왜 목회자가 목회하고 마친 다음에 은퇴했을 때 원로 목사 제도를 주고 죽을 때까지 봉급을 줘야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매우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회자들이 다 원로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제기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하는데 예수님께 대답하기 매우 애매하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그게 내용이 설령 급진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좀 귀를 기울이고 듣는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할 뿐이지 이렇게 했지만 지금 아내를 버리는 문제는 이혼을 하는 문제는 이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 절반들이 남자잖아요. 다 자기가 직접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내를 버릴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그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님이 만약에 하지 마라 이러면 남자들이 다 돌아설 수도 있는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셨겠죠. 정치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답하기 애매한 그런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했던 말 자체가 시험하는 것이었죠. 예수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뭐 주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뒷부분에 가서 내일 그 이후에 좀 더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특별히 이혼과 관련된 것, 아내를 버리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앞부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를 보시면 첫 번째 설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두 번째 설교는 나와 같은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 지체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인데 지금 질문은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가족에게, 내 부인에게, 내 자식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질문을 갖고 나온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느냐, 간단합니다. 이 질문을 갖고 왔던 바리새인들 또 등장하진 않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율법을 통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틀린 겁니까? 이렇게 하면 옳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웃들, 내 가족들에게, 특별히 내 아내에게 대할 때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대로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대인 사회잖아요. 저 율법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질서, 그 당시 사회가 갖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에 의하면 도덕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 도덕적인 행동,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우리 시대 살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그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기준 삼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면 되지 않느냐, 그 정도면 올바르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사회에서는 로마법을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옳지 않아. 이것은 그런 것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설교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만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이 옳지 않은지를 먼저 잘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질문이 옳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다 해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정도만 행동하면 올바른 것이지, 이 정도로만 아내에게 하면 잘해주는 것이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주란 말이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변에서 듣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요? 옳지 않죠. 그런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부부싸움을 하면서는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딴 살림을 차린 것도 아니고 내가 나가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와서 생활비 따박따박 주고 그 나가서 조금 바람 좀 폈기로서니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저희 집 얘기가 아니고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에 주변에서 늘 갖고 있던 기본적인 가치관이 뭐였냐면 남자는 바람을 좀 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가치관이 그냥 보통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합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심지어 죄책감조차 갖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면서 도대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남편과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만큼만 하라고 해. 나만한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나만한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나만한 엄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말할 것도 없죠. 교회에서조차 유교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유교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네 번째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잘못된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크다고 주장하고 싸웠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 귀신 쫓아낼 때에 그걸 금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동을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기준을 갖고 대해주면 그 정도면 훌륭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어떤 기준을 갖고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이 설령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십계명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던 그런 정도의 기준만 가지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에도 이것을 가지고 평가받을 것임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셨겠지만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범하는 잘못된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일반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는 결코 안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행동하는 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말씀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가? 그것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마음 가운데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마음, 혹은 이 정도만 하면 되었지 그렇게 스스로를 만족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늘 돌아보시고, 주님 제가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때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옳은 줄 알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때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을 뜨고 또 우리 마음을 잘 감찰하여서 주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다른 것들 기준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속속들이 잘 발견해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만 붙들고 주님 말씀만 기준 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